있습니다. 출애굽기 1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 있죠. 저희 교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장로교 소속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영향을 받았고,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고, 침례교는 뭐 알마니안이나 뭐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교단은 감리교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존 웨슬리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존 웨슬리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며 그 시대에 가장 분주하고 많은 사역을 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영국 전역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아일랜드 등을 순회하며 전도 집회를 하셨으며 기록된 것만 4천 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 일생을 통해 선교 여행한 총 거리가 비행기도 없던 시절 마차로만 40만 킬로에 달했습니다. 1790년 10월에 웨슬리는 수색스주 윈첼시 교회에서 뜰에서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만날 만한 때 주를 찾으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 후 다음 날부터 그는 심한 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중지하고 시티 로드교회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1791년 3월 2일 자신의 작은 방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 친지들에게 평안히 계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8세였습니다.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로 장수하신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웨슬리를 위해 새겨진 기념비에서 새겨진 존 웨슬리가 했던 세 문장의 말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감명을 주는 문구인데요. 첫 번째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입니다.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았을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존 웨슬리는 그 인생을 세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평탄한 삶을 산 자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복음적인 사역을 하신 분임 맞지만 삶 자체는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는 유난히 폐가 안 좋았고 몸이 왜소해서 동년배들에게 많은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존 웨슬리를 격식주의자나 질서주의자로 만들어서 야유와 비난이 섞인 일종의 조롱으로 존 웨슬리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대학생활을 그렇게 보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미국의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갔지만 2년 만에 실패를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는 첫사랑의 실패로 상처를 받아서 48살까지 독신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과부 그레이스 머레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여인은 사역자의 아내로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 문을 갑자기 박차고 들어와서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또 의부증이 있어서 존 웨슬리를 괴롭혔고 심지어 신문사나 언론사에 거짓말을 해서 존 웨슬리가 간통을 했다, 존 웨슬리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수없이 일러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는 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러워할 이 행복하고 부러운 고백을 이처럼 단호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웨슬리의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한 것이 그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나는 매주 한두 시간씩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 지켰다.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였고 말이나 행실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 하여 언제나 조심하였다. 속사람의 성결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였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같은 믿음 생활이 존 웨슬리를 어떤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본인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가능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동일한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똑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똑같이 존 웨슬리와 살지 못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혹 아니면 자주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지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의 하나님처럼 똑같이 동행하지 못하시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존 웨슬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우리의 평생의 삶을 같이 동행하시길 작정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옆에서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원망 사건이자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 물로 인한 두 번째 원망 사건인 므리바 원망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호렙산의 반석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소산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본문의 므리바 원망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무도한 성격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준과 동시에 그와 대조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 백성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평을 교훈 삼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드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십시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모세의 지도자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따름이었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그 홀로 기도했고 수르 광야에 들어와 마라의 쓴 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모세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또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을 때에도 모세는 홀로 기도했고 이제 르비딤 이 본문에 들어와서도 백성들은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문제를 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망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며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혹시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사단의 유혹이 올 때라면 먼저 반응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받으시기를 그 옆에서 간절히 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는, 기도함으로 모세가 느꼈던, 모세가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면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발생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결과의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키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한 친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 즉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실제로 물이 났는지, 그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지 않으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본 사건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말씀의 초점이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능력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지 아닌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흐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굳이 이 사건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이유는, 명확한 사실은 그 사건의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다면 그 말씀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결과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마셨다라는 말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심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 말씀을 비웃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에 거할 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매 순간순간 느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입술에서 나간 모든 것이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형통함이니라는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모든 뜻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미래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즉시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7절을 보면 모세가 휴식처라는 뜻의 무리딤을 시험과 유혹이라는 뜻의 마사 또는 말다툼과 쟁투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부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로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공동생활하기로 작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라는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의 일부를 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부부에게 온전히 나를 믿느냐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들은 이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심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됩니다. 사단은 의심이라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서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바른 지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충만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도 요동치 않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리라 하셨으니 성경은 오늘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중에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는 한 분도 믿음에서 떠나시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꼭 믿음을 지키시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 악한 세상을 승리로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구멍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소리 높여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세상사에 억눌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생수로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유중이라고 있는데 이놈아는 저랑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랑 손잡고 다니는 것도 좋아. 그냥 저 자체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른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중의 마음을 보면서 유중의 첫째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있을 때 이렇게 기쁜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조차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쫓아 다니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도 보시고 손잡고 흔들면서 걸어도 보시고 어깨동무하면서 친구처럼 동행도 해보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뒤에서 밀어달라고 해보기도 하시고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달라고도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같이 걸으실지 못할 때에는 업어달라고도 하나님께 땡깍쓰며 떼쓰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용기 받는 것임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빛을 떠나서는 멸망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되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으며 항상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동하심으로 쓰인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이 세상의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매 순간순간 말씀을 놓지 않으며 매 순간순간 기도를 놓지 않으며 모세가 아버지께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짖고 간구드렸던 것처럼 어쩔 땐 하나님 짜증내며 하나님 짜증 섞인 하나님 걱정 섞인 하나님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아버지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 자녀로서 매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살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 주님, 그곳에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